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 교리를 증거한 후에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권면합니다. 그 핵심은 영적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자의 삶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영적 예배자의 삶을 몇 영역으로 구분하여 증거합니다. 먼저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고,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를, 또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의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14장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권면이고, 15장은 성도의 모든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즉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삶에 적용하는 소위 생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생활의 믿음이 성숙 정도가 다른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미숙한, 연약한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권면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로마교회 당시 상황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교회 교인이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로마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용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처신하라. 그럴 때 교회가 영적 질서가 잡히고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 성숙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기복이 아직까지는 심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금방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한 그런 그리스도 안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처신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의 성숙 정도가 다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이들은 자기 믿음을 과시하지 않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관련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예로 듭니다. 로마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고기가 그 제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와서 일반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이게 우상의 제물로 쓰인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사서 먹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거짓신을 형상하여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사서 먹었습니다. 문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이 약한 자들이 신앙 성숙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먹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의 믿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이 믿는 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따라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그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먹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 상대방의 보는 앞에 마음대로 하다가 그를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인정하고 또한 따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는 질서가 잡히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직 믿음이 약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힘쓰고 믿음의 성숙한 자들을 본받아 여러분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이끌어줄 때에 교회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에게는 건강한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도들이 직분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기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 기억한 걸 성경에서는 직분으로 번역했습니다. 종합하면 직분에 따른 기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이 있었지만 오늘날 같이 다양한 직분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직분을 보면 먼저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있었던 직분이죠. 이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양육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열두 사도와 바울사도 같은 이런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통합되는 그런 개념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과부 구제 문제를 담당할 집사를 7명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 장로, 집사 이 구별된 직분이 있었고 그 직분에 따른 다른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된 직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지도자를 협력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에 따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직분과 그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라세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서 고라의 반역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광야 성막 생활할 때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신의 직분과 기능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또 엘렛의 아들 온과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만 지도자, 너희만 제사장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도 지도자,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들의 욕심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어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고라의 땅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른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 직분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 직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다혜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나 당회는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지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 귀한 것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는 각자의 직분에 따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총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총회 헌법은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평신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번 주는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제가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뚜벅뚜벅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자기가 설교를 한다. 그럼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느 날 안수집사가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네가 교회를 감당하라 그래서 내가 당회원으로 지금 당에 참석하겠습니다. 교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헌법을 어기고 영적 질서를 어기고 안수집사가 당에 와서 장로 행사를 한다면 이 또한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게 역할을 감당할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재직부서별로 사역을 위한 구별된 직분이 있습니다. 뭐 부장, 차장, 총무 뭐 이런 또 직분이 있지요. 그 직분도 기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 직분의 기능에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걸맞게 책임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성실하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 일곱 가지 성령의 은사를 증거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겨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하지만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귀하고 천하고 없어요. 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성도가 은사를 받은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겨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것이야, 더 교회에 필요한 것이야 자랑하고 상대방의 은사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때문에 교회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면서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섭리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력하게 임한 것 같습니다. 뭐 이교도들에 둘러싸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문제는 그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데 자랑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것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려움이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로잡고 되었습니다. 은사는 모두 귀한 것이다. 너희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라.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은사로 성도를 섬기면 섬김을 받는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내 은사가 더 강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 저는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은사를 받았어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방언한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체를 생각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픈 분들을 그 마음을, 그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섬김의 은사 받았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도우십시오.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역을 찾아가십시오. 세가족부라든지 세례교육부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로 가서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또한 구제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실하게 구제하십시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부지런으로 다스리십시오.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은사로 섬기면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질서가 잡히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또 내게도 영적인 유익과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신의 직분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 기능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사는 섬기라고 은혜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화목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 즉 예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이 다양하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은사도 다양하지만 오직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오면은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성도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과 위로의 손길이 오고 또 기뻐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 그것이 저의 소원이겠습니까? 제 소원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다양한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가족 환경, 배경,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은사도 가족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족은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또 모이면 서로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주고 이런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족 공동체, 생명이 풍성한 교회, 시간이 지난다고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헌신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있을 때에 예수가족 공동체, 생명이 풍성한 교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양한 믿음의 분량, 성숙도가 있지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이 다양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장시키지 말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주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영적 질서를 따라 행동하면 교회도 유익을 끼치지만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둘째 주일에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을 받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서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또 직분의 기능대로 또 받은 은사대로 성실하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한 가족임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생각하여 행동하도록 직분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은사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은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일 통하여 진정 주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며 있어서 먼저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정도가 다르고 직분도 다르며 받은 은사도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수령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교회 등을 세우게 하시니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 가정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지고 개연한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서의 나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끌어주고 이런 영적 공동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교만을 지하고 경선을 가며 믿음의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게 하시고 이 약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 성숙한 자들을 존중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질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줄 믿어.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적 질서를 지키 하나님 기뻐하시고 건강하게 생명의 분사 예수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년 둘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제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질서를 우리의 서로 다른 믿음의 정도와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섬기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 주여 주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예배 중에 그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예배 중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마음을 누르는 답답한 그런 문제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 중에 첫사랑의 감격을 하고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계획한 일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되 제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주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사리 사욕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재림을 예배하는 선교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서로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사랑 안에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